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무서운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말을 사용할 때 그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을 때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이 말을 쓰는 경우가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원리를 우리처럼 해석을 하고 우리처럼 적용을 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바로 그때에만 적용하고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를 적용했을 때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살인에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말씀입니다. 살인에 대하여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상식적으로나 또 수학적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사형에 처할 만한 중한 죄들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 대하여 저주하는 자도 사형에 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16절에 나옵니다. 바로 인신매매나 인신납치의 경우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처할 만한 중죄를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와 기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는데 바로 살인을 하면은 죽인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젖을 한다거나 때리면은 또 사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신매매나 인신납치를 했을 경우에도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에 처할 만한 이 중요한 기준과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살인자가 용서해 달라고 해도 살인자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압 장군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저지른 후에 죽지 않으려고 제단 뿔을 잡았지만 분하야가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같은 살인이라 할지라도 의도성이 없는 살인, 고의성이 없는 살인은 그를 위한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 이편과 저편에 도피성을 피난처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나 하룻길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에 머물기 위해서는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장에게 이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판단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이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구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과 간음에 대하여 가르치신 원리와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이전에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의도성,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인신매매나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 역시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악함과 그리고 마음의 고의성, 의도성을 가장 짙게 드러내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때의 근동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들도 물론 이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모두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부모님,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대의 다른 법률들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또한 인신납치의 경우에도 당대 가장 고등한 그 법전이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단지 상류 계층의 그 자들만 이것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있는 자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 대한 그 납치, 거기에 대한 처벌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눈에 눈은 이에는 이의 원리를 적용해서 배상하는 경우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눈에 눈은 이에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젠 배상에 대한 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에 폭력을 가한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배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법의 목적이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법의 목적은 그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여기 나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약자들입니다. 20절에 나옵니다.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죽이는 데까지 간다면 그 주인은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26절과 27절에서도 나옵니다. 남종이나 여종에게 상해를 입혀서 눈이나 이를 잃게 한다면 그 주인은 그 배상으로 그 종을 놓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임신한 여인을 쳐서 아이가 유산되었다면 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주인에게 맞아서 죽거나 상해를 입게 된 그 종, 이 종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또한 임신한 여인이나 또 유산된 태아도 약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주신 이유는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또 당시의 다른 법률들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다른 법률들을 보면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에게만 이런 배상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위한 율법, 남자를 위한 그 법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그 배상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세계의 모든 그 법들은 대부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의 율법만이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적용되는 두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으로, 그리고 손해의 경우에는 배상으로,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입니다. 어떤 범죄에 대한 그 형벌이 그 범죄의 크기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은 두 대를 때려서 복수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식의 복수를 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복수하기 위한 원리로 사용을 하지만 이 원리의 의도는 약자들에게 과한 복수를 금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대를 때리면은 두 대가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그 사회적 약자들이 과한 복수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지 조항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개인이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 갚을 상황에서 가능하면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생명 대신 그 생명 값으로 속죄의 몫을 받으면은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어디에서도 복수의 권리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본문을 직접 다루십니다.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본문을 전형적으로 이 복수의 권리에 대한 그 본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런 권리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원리가 복수의 권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원래 이 율법대로라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대로라면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원리를 원수 갚는 권리가 아니라 원수를 갚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과한 복수를 금지하기 위해 즉 자비를 베풀라는 원리로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것을 계속해서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복수하기 위한 구절로 계속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구절은 과한 복수를 금지하는 구절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해석처럼 원수를 갚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경은 할 수만 있다면 내게 해를 입힌 자에게 자비를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몸소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침뱉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이 원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원수 갚는 권리와 기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과한 복수를 금지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남에게만 칼로 들이밀고 적용하고 복수를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또 나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원리가 그 자비를 베풀라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으시고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라는 그 말씀으로 기억을 하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말씀을 늘 남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합니다. 남에게 늘 이 말씀의 칼을 들이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해하거나 또한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한 복수를 금지하고 또 그 자비를 베푸는 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의 칼을 나에게 드밀고 또한 자비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